예,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 물질을 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림의 감격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줌에서도 세상에 모르는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수고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남들에게 끼쳤던 바울사도는 그러한 삶을 친히 봐왔던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남기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라는 근본된 행복과 만족은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조금은 왜곡된 모습이 사랑에 굶주려 있고 대부분이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연유되든 사랑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노래와 19절을 우리는 많이 읽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가르치는데 남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나 자신이 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경험하면서도 쉽게 놓치고 마는 기쁨이 바로 주는 것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바로 끝없이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무한한 만족과 기쁨을 가져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요한복음 17장 4절의 기도를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이 타락한 인류는 자신은 받고자 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좀처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누리면서도 이기적인 독선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그를 따르고 섬긴다고 하는 신앙인들 속에서 또는 교회 속에서조차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자신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어떤 종에서는 각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 있어서는 사람은 동물들보다 분명히 욕심이 지나칩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들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진정한 행복의 원리를 터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절대적 사랑이신 하나님과 기도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랑에 굶주려 갈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주신 교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생명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은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누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누가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요. 우리 주님의 백성들 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렇게 예레미야 3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적어도 너희들을 헤아릴 수 없는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확신시키면서 그 부어진 사랑을 우리 각자가 누릴 수 있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것을 아는 것만큼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받아도 그게 사랑인 줄 모르면 엇나간다고 그러죠? 빗나간다고 그러죠? 내가 사랑받는 걸 아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많이 잃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반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을 거두어 가실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사랑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질에도 시종일관 차이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부부간이나 또는 부모간이나 자식간에 사랑의 굴곡이 참 심합니다. 우리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랑이 표현 방법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2000년, 6000년이 지나도 전혀 불변하시는 첫사랑입니다.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시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절대로 거두어 가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구속의 은혜는 때로는 우리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떤 경우에는 명령하는 반대 방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시간에서나 공간에서나 보이는 외면에서나 내면적으로 결코 모자람이 없는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더 무엇이 부족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사랑의 갈증을 가지고 인간에게 호소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놀라움을 잊었거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는 이 끝없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지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인간에게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확고한 사랑과 보호를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휴대폰도 전화가 오면 컬러링이라는 걸 하지요. 가장 많이 지금도 불려지는 가스펠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의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감격을 찬송의 19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이 찬송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충분히 감격한다면 사람들의 위로와 사랑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람으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시편 23편 1절에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고요. 다시 34편에 보면 9절 10절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어야 당연하다는 말씀이죠. 바울사도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만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들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만족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느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은 끝이 없고 또 늘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최고의 만족으로 삼고 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인생의 최고의 감격과 만족으로 삼고 삽니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9장 우리가 잘 부르죠? 4절에 보니까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주님의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만족함을 누린다고 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는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우리 심령의 역시 우리 자신들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이 찬양이 자연스러운 기쁨의 노래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에서 역시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줘야 할 차례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데가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넘치는 사랑을 이제 옆에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주님으로부터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사도는 같은 4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받았으니 옆으로 나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크게 두 번째 제목에서는 진정한 기쁨은 줌으로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받는 사랑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눠질 때 확인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오늘 31절의 본문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도 역시 말씀되어지고 있는데 7장 12절이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이 가운데 들어있고 양쪽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 말씀이 앞에 있고요. 뒤에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사이에가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 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보이는 것이었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었든지 그걸 망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뜻 생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내가 받기 위해서 줘야 한다고 이해하기 쉽지만은 전체적인 이해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나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옆으로 나눔으로 그것이 더 확인되어지는 신비한 능력을 깨닫게 되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누구에게서 들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 수 있는 것을 무한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줄 게 없다고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들인데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도구들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첫째로 여러분들 가진 게 있죠? 복음입니다. 복음. 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됐다. 예수님의 희생의 은총으로 살게 됐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없는 사람. 이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음으로 받은 각자가 가진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나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므로 그 위로와 격려는 옆에 사람들에게 역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소진하지 않는, 바닥나지 않는 감격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만족과 평안을 줍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나로 하여금 이제 감격하게 한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런 만족과 평안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또 옆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심과 생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 생각을 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사람은 늘 그 대상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도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쯤에 우리 우지영 자매가 명재 씨에게다가 뭘 얘기를 하려다가 이걸 혹시 명재 씨가 들으면은 기분 상하지 않을까? 마음 상하지 않을까? 이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거예요. 이게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좀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던져놓고 만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 간의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을 한다고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사실 조심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점점 이 조심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러고는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부부 간에도 또는 형제 간에도 자녀 간에도 부모 간에도 그냥 행해진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던지면 저 사람이 혹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주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배려를 하게 돼 있고 또는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해야 좋을까 저렇게 해야 좋을까. 여러분 연애해요 볼 때와 지금 결혼생활하면서 한번 그걸 비교를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랑을 정이라는 말로 대신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정이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아는 19절입니다. 조남사의 시. 정이라는 거 알죠? 제가 이 조남사의 시를 조금 변경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사랑이란 무엇일까? 받는 걸까? 주는 걸까?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워. 사랑을 쏟고 사랑에 울며 살아온 내 가슴에 오늘도 남모르게 무지개 뜨네. 그럴싸하잖아요. 받는 사람은 언제나 가슴에 소망이 충만하게 되고 일곱 색깔 영롱한 아름다움이 충만하게 된다는 세속적인 어떤 이 정이라든 거 표현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못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보다 못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주면서 누리는 사랑의 묘약을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많이 놓치고 삽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의 절대적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삶 속에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이미 넘치도록 부어졌는데도 그것이 사랑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런 우리 자신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은 줌으로서만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그런 원리를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을 가진 우리들의 이기심으로 세상은 메말라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면 세상과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빼앗는 사람에게는 되받으려고 하지 말라.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너희가 만일 대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것을 알면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라. 그리고 대받을 생각을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며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러니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30절에서 36절에 이해하기 쉬운 공동번역에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가진 자들이 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맞죠? 이것은 경제이든 돈이든 사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돈 가진 사람이 풀지 않으면 완전히 경제가 마비돼버려요.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풀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적어도 사랑에 있어서는 마비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것을 주어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약속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자, 여기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누구에게서 받아요? 그 준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가진 사랑을 옆으로 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비워지는 내 가슴에다가 더 충만하게 채운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너희가 대지라여 주는 그대로 너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우리가 헤아려서 행하고 주면은 하나님께서도 역시 같은 이치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럼 뭡니까? 그 말씀은 많이 주면은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나 헤아려서 계산해보고 주면 하나님께서도 계산해보고 주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율법의 정신도 이것이었지만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 갖지 못한 엄청난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메마른 것은 가진 우리가 풀지 못하기 때문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미움과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찬송가 373장 3절을 봅시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오늘 나의 사랑의 창고를 닫아둠으로 세상의 영혼들이 기갈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의 말씀들은 대단히 두려운 말씀들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눈 속에 들보, 사랑이 없는 사람은 들보만 보인다는 거죠. 또 역시 사랑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한 구체적인 모습이 나쁜 열매, 좋은 열매, 나쁜 나무, 좋은 나무로 그렇게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반석이와 모래 위의 건축,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경계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주고 계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조건 속에서만 주고받는 것은 벌써 사랑이 아니며 행복도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거래일 뿐이죠. 결혼도 가정도 조건 속에서 지속해 간다면 그보다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 당신은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은 멋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습니까? 아름다움이나 멋있는 것이 사라지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랑도 사라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 뭐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벌써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조건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조건이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이러한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흥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짐짓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더러 있습니다. 또 조건 없이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해야 가능하고 주님께서 이것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세상은 좀 잘해주고 사랑의 모습으로 대하면 조건을 찾지 못하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쟤 왜 저래? 그러지 않던가요? 쟤 왜 저러는 거야? 그러나 사랑이 일상이 되어서 자연스러운 사람에게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매일 노래하고 구하지만 조건 없는 사랑을 위선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의미조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에 오히려 항변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맛본 사람은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큼이나 받는 사람 외에는 이해가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죄인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체험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랑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사랑일지라도 처음 한 남자를 또는 한 여자를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몰입했던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지켜간다면 이혼할 부부는 아마 한 사람도 없겠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의 사랑은 처음에는 단순한 사랑의 조건을 가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조건으로 바뀌어버리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 결국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바탕에 세워지지 않은 사랑은 변질되고 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받음을 모르는 자는 사랑할 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가 넘치도록 받은 이 사랑을 나눠줘서 사랑이 사랑되고 이미 주어진 행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